수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즉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참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으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 25절 이렇게 끝났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니라 라고 되어 하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동방박사의 사건이 나오고 또 세례요한이 그 길을 닦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온 유대 땅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문이 나고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가 이런 기대로 말미암아 요단강 그 광야에 있는 요단강이 정말 북적이기도 하고 소문도 나고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병고침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더라.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제가 계속 1장부터 쭉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요 직전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족보에 대해서는 그때 그 사람도 몰랐을 거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로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으로 예수님의 병고치심과 복음 이야기 그리고 이 팔복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까지 이어지는 모든 분위기는 지금 한껏 달아오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달아오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왜 달아오른다고 제가 설명했느냐. 유대인들은 그걸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터진다 이거예요. 때가 됐다. 지금 난리가 났어. 드디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터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 여기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막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무리 전체를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물론 그때는 뭐 확성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아마 이제 옆에 말이 들리는 쪽에 앉은 제자들에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말을 딱 하시는데 앞에는 가르치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따라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고요. 진짜 메시아가 오신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말씀하시든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야 진정 왕을 준비하는 것이고 길을 닦아놓은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전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팔복해서 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쭉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하면 너무 양이 많아요. 다음에 또 팔복설교를 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새벽이니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진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단순하게 복을 받으려면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진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힘든 사람들 어떻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울고 있는데. 그냥 읽어보더라도 이게 복받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 세상은 전부 다 자, 우회전이다 하면 핸들을 왼쪽으로 꺼야죠. 왼쪽으로. 당연하지. 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 비행기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가려면 위로 꺾어야 되지.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 차를 이렇게 운전해 보면요, 이렇게 급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꺾었는데 차가 속도 때문에 이게 밀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통 보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려고 더 핸들을 꺾어요. 그런데 반대로 밀려나지 않으려면요, 이게 밀려나가지 않으려면 핸들을 반대로 꺾었다 바로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본능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들이 살아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반대를 지금 말씀하고 가신 거죠. 원래 세상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거꾸로 돌아가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유대교, 유대인들도 전부 다 핸들을 왼쪽을 꺾어. 그런데 메시아를 따르는 자, 참 메시아를 따르는 자는 오른쪽으로 꺾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슬퍼하는 자로 위로받지 못하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정의를 갈망하는 자는요,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그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참 메시아를 따른 자들은 지금까지 세상, 그게 거꾸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반대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순진하게 이걸 읽으면서 아,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는 이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내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걸 알고 이것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내가 이 정도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을 읽으면서 이 복이 뭘 말하느냐, 야, 복이 여덟 개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즉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에 그때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자, 이걸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1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20절까지 이게 뭐냐면 일종의 대문에 쓰여 있는 명패 같은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에 적혀 있는 제목이 13절부터 20절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빼버리고 한 구절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 맞아 우리가 소금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 이거다라고 외쳐요. 말은 좋지. 선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외치기는 쉽습니다. 외치기는 쉬워요. 자, 이것도 또 다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간에 정권을 잡지 않고 있을 때에 자기가 야권일 때에 여권을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거 지적만 하면 되니까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거 누가 말 못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서 자신들이 여가 되었을 때는 비판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직접 일해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외쳤던 이념과 자신들이 외쳤던 원칙으로 진짜로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참된 메시아임을 세상에 드러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그게 바로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짜 이스라엘. 왜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들의 조상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바로 이렇게 살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 내가 세상의 소금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진정한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는 자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가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면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탁월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요구하시느냐? 그냥 엄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정한 메시아를 따른다면,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산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판은 쉽고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만은 직접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직접 운영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진정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의 소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빛,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야기예요. 구약에도 보면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 다 나오는 이야기. 세상의 빛, 이스라엘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결국은 13절부터 20절 이 내용은 내일도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대하는 메시아가 왔고 능력까지 행하는데 그 메시아가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수십 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4,500년간을 괴롭혔던 이 이교, 이방인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하룻밤에 몇만 명을 죽이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하며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뭉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정반대를 말한 거예요. 이제 딴 세상이 와.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살았던 세상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전혀 거꾸로 가는 세상이어서 너희들은 반대로 살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복받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말 진정한 메시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의 선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거꾸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남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눈에 다른 게 보이고 전부 다 왼쪽이라고 왼쪽으로 이야기하는 자기는 오른쪽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우둔하고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이기적이라서 겪는 그런 고난 말고요. 그런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죠. 쥐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좀 모자라서 어림을 겪는 거 말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좋다는데 난 그게 좋아 보이질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인 거예요. 나는 정말 딴 세상 사람인 듯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자꾸 나는 다른 게 보이는 거야? 나는 왜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말씀을 보면서 깨우치면서 아,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눈에 보여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세상의 빛이다라는 부분을 보고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그 봉화 기억나시죠? 옛날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산이 워낙 많으니까 멀리 소식을 전할 때 봉화불을 피워서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국난이 닥쳤을 때 봉화불을 피워요. 그렇게 비유한 분이 있어요. 참 괜찮은 표현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전쟁 때만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봉화불처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고 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봉화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에 대한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봉화불이 되어야 한다. 숨길 수 없을 것이고 이 봉화불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니까 결국은 세상의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일 그 문패 이야기까지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말 쉽게 말씀하시죠. 그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 살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세상의 빛과 소금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잘 보시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거꾸로 사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재개발 또 위해서도 코로나19 완만하게 천천히 완화되고 있는데 빨리 이 상황이 좀 수습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말씀에 복종하여 기도하는 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고통을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때에 세상을 거슬러 거꾸로 살아갈 때에 어렵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